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는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주간 동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있습니다만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온 관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해서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26절은 참으로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일 줄 압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란 그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사실인 줄 압니다. 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은혜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내 영혼 속에 하늘의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눠주신 보리떡 그리고 조그만 생선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실이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 없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마지막 부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은혜를 힘입었다면 오늘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인 줄 압니다. 저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라고 하는 이 귀중한 뜻을 가지고 어두운 밤 10시부터서 12시까지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정말 가깝게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자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아가는 귀중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의 은혜의 이슬에 우리 영혼이 젖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강하고 견고하게 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여 주었고 한 가지는 뚜렷한 그의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넘겨다 보는 아말렉이 아니 블레셋에 있을지라도 아니 그것이 어떤 계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고 강한 자로 서는 것 사실일 줄 압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료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전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분만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 짧은 세트막의 말입니다마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전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는 역사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주님은 가깝게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이 주님께 전마음으로 피하여 왔을 때 그의 영혼 속에 놓은 주님이 참 현실적으로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 복으로, 내 힘으로, 내 산업으로, 오늘의 필요한, 오늘의 나의 진정한 도움으로, 나의 영혼의 진정한 빛으로 주님은 주님께 돌아온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나여 한다는 이것 가지고 안 되죠. 전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그럴 때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큰 도움으로 나의 빛으로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며 사는지 모를 만큼 허무하게 사는 것 아니고 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절제된 주님만 섬긴다란 여기에는 부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향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더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 전마음으로 돌아온 그들, 이제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미스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값진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값진 것 한 가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젖먹이 같은 심정으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전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주님을 향하고 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정돈된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젖먹는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 두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다음 장인 8장에서 그들이 왕을 구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조금 세월이 흘렀겠지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돌아와서 있는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왕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기도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고 엘리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존귀함을 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엘리는 58살쯤 되었을 때에 사사로 구별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이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일생 마칠 때까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기도 신은 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고 연로함을 인하여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고 내 주님께 속함이란 이 강함 속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요란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이 우리 각자에게 생생하고 두루대져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께 속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의 은혜의 길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이 없어도 되나요? 점점 주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껴있지 못한 것은 창세기 15장은 이방에 종노릇하는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윗도 주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가 아닐 때는 이방 나라의 왕 밑으로 나아가서 아기스 왕이나 모압 왕 밑으로 나아가서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우리 위에 돌아가시며 우리 허물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딴 왕을 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왕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운 없이 뭘 위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견고하고 강한 자로 서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가면 좋을 것인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카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에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을 우리가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는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좌의 주님의 허락하심을 쫓아 나가서 아주 짧은 시간 있다가 떠나왔습니다. 글쎄요, 한 달도 안 되지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도 없고 이런저런 근거도 없지만 그들이 만나보면 두 가지만은 뚜루됐을 것 같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주머니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나 뚜루단 것, 예수 믿는다는 것과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과 세례받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한다는 것 알았을 줄 압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료한 것은 빌립보 간수가 잊지 못하고 두렵고 떨었던 그 한밤 깊은 밤 중에 기도와 찬양입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가져보는 글쎄요, 그들은 들은 말이 몇 마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다면 엄청나게 깊은 밤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왔습니다. 세상이 어느 곳이면 평탄하겠습니까마는 이들은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20분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얻어서 기도의 귀중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칠 때쯤 돼서 11시 40분부터서 한 20분 동안 또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을 짤막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에 제가 20분보다 조금 넘는 것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싶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도움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7장과 8장 사이에서 내게 기도하지 마라. 저들 위해 부르짖지 마라.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내게 구한다면, 내게 부르짖는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건 우리 하나님 문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에서 나라는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렸지만 이제 남아있는 그들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머물러 있으란 말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위에 놓은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열어놓으신 은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되고자 짤막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곤한 몸일 것입니다. 종일 일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과를 보내시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기도한 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마음으로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감옥이고 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그래도 가능했을 줄 확신합니다. 중국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옥중 생활을 20여 년 동안 했던 원상침 목사님은 나중에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흑룡강성에서 그 차가운 흑룡강성에서 옥중살이를 했음을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는 영혼이 강하고 능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90살 넘게까지 열흘 전에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강한 영혼으로 섬기다 가시었습니다. 그는 옥중생활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묻는 이에게 대답하기를 감옥에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가 자유롭겠나요? 그는 누운 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얇은 이불을 덮은 채 그 속에서 정성껏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그러하다면 주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 겁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던 양신비 여사는 그는 감옥에서 기도한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무릎을 꼭 꿇어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잠자고 난 이후에 무릎을 매일 밤마다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들 영혼은 생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갇혔다고 해도 이런 기도가 없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영혼이 감당을 못했을 것 같고요. 원상침 목사님도 감당을 못했을 것 같고요. 양신비 여사도 영혼이 보존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성서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양신비 여사의 골방은 동료 제수들이 잠들고 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 무릎 꿇는 그 바로 감방이 골방이었을 줄 압니다. 20여 년 동안 원상침 목사님은 그 감옥 속에서 누워서 모포를 듣고 그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원상침 목사님의 골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도 감옥에 갇힌 쇠사슬에 묶어진 자로서 주님께 속하여 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위치가 내 하나님, 내 주님 가까이 하는 골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게으른 마음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추구하는 강한 마음 속에 오늘이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허락된 마음이라면 그것이 멀지 않는 곳이라도 아니 방에서 거실로만 나와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 압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새벽이면 마가복음 1장에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빈들로 나아가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좋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한 이 예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부탁합니다. 절대 여러분 처음부터서 큰 소리로 기도할라 생각지 마세요. 그 기도는 금방 사그려 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곤한 몸, 진짜 무거우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을 얼굴을 땅에 대고 계십니다. 소리 지른 것 없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자세였을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가 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큰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 6시간 다 돼갈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건 큰 소리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큰 소리 아니었다 생각해야 오를 줄 압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간절함으로 비록 여러분이 거실이어서 때론 여러분이 가까이 나가신 주차장 안에 있는 자동차 아니어서 큰 소리는 못 질러도 간절함으로 미어 있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이 스가랴 14장의 감람산에 임하신 주님처럼 우리 기도의 주님은 임하여 주실 줄 압니다. 피곤도 물러가고 연약함도 물러가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은혜의 마음을 간직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어둠과 지하 가운데 참으로 헤매이는 이 땅 우리의 참으로 가까운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잠잠하게 다윗처럼 시편 62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이란 말은 말 없습니다. 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그건 기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는 그 영혼의 반석으로 구원으로 산성으로 영광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피난처로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는 쉽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주님 몇 분 부르고 지쳐버리고 나와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요. 잠잠하게 주님 피곤합니다. 오늘도 부딪힌 일가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10분, 20분도 이렇게만 지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잊지 마세요.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과 싸우러 간 400명은 다 지친 자고 슬픈 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던 400명은 새벽쯤 돼서는 전부 다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약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향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하고 피곤하고 때론 슬픈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무너져가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 어지러운 내 조국,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마음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한다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밤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출발로 해감으로 기도가 진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견고하게 서고 이 땅을 위한 놀라운 은총도 끌어오고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주님과 함께 세우기도 하고 방황하는 그리고 의도조는 이 땅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제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첫 부분이 조금 짧아도 이런 마음으로 미어보다 보면 은혜 속에서 넉넉한 기도가 되실 줄 압니다. 그냥 고함질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주님을 향해 자리 잡고 적어도 20분은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피곤한 여러분의 몸으로 영혼으로 잠잠히 바라본다면 내 생명으로 내 새로움으로 내 빛으로 임하여 오시는 주님과 함께 강한 기도가 솟아오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400명 전체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닐 텐데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축복으로 임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였고 이 밤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시작한 이 기도회를 2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에게 그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용지에 놓은 3월 17일부터서 3월 31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2주간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만은 3월 30일이 정확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해놓은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서 같이 함께 만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서 3월 30일까지 마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데 여러분이 조금 들은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밤하늘의 은혜와 이슬에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말씀을 조금 더 들어주시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주님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간이 좀 더 연장되어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찬송가 속에 금물길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도 멀리 희미하다란 찬송가를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금물길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걸 우리가 찬송할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란 이 내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짤막한 시간에 먼저 다섯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항해합니다마는 저는 남해안에 있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제법 성장할 때까지 지내었기 때문에 바닷가의 어떤 마음으로부터서 너무 잘 느껴보고 익혀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바다란 생각만 우리가 가지기 쉽지 배를 타고 항해하고 또한 어부들은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이와 같은 우리가 지나가는 내 목적을 위하여 지나가는 어떤 한 방편이라 생각하지 그 바다를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지는 보통 않습니다. 그 너무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면 바다를 나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어둠으로 바뀌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나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성서에 보이는 바다에 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란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간 항해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물결이 아주 거세어서 배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짐작컨대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배를 많이 안 탔으니까 놀랐다고 하십시다. 딴 제자들은 놀랐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며 자기의 젊음을 보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지간한 파도 같다면 아, 별거 아니야. 지나가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흘러보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바다의 파도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 바다의 파도는 정말 감당 못할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해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가 인정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 바다 어부라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파도는 처음 만나봤지 그들은 분명히 긁겠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할 때에 그 배에 탔던 제자들 가운데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 건너갈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우리가 근무하고 또 내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용한 환경일 때는 조용한 바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 내가 나아가는 어떤 과정,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밑바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로마로 이제 제수의 몸으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을 그때에 만난 풍랑은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 탄 사람은 살 소망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배 사람도 그러고 선주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죽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그들에게 파도란 문제가, 바다란 문제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을 향해서 로마로 나아간다, 이탈리아로 나아간다, 그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그곳에 가서 내 불길 보고 그것 생각하지 바다 생각할 것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평온하고 안정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지면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이 바다인 겁니다. 파도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큰 놀이 일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낱말로 온 큰 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건 태풍이었습니다. 그건 태풍이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건 누라굴라 강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은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이루어진 태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길이가 22m, 폭이 12m. 그건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가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바다라고 부르겠죠. 그건 조그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은 이 지나가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였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는 바다이긴 한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대사공들이 이런 파도를 만나고 나면 다음에는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딴 분들도 정말 가기를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모양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뭘 하겠다, 그거 아니죠. 지금 부딪히는 이 파도로부터서 끈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가서 뭘 한다,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욥바에서 출발한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 우리 기억합니다. 욥바는 지중해 자리 잡아 있는 희안이라고 합니다. 이 욥바에서는 홍해를 향해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욥바를 통해 홍해하고의 거래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는 동쪽이 아닌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 니네를 향해 나아가는 아마 지중해에서 만난 풍량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량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도 큰 풍량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한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태평양 가운데서 큰 지각 변동이 생기다 보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습니다. 한 분이 지각 변동으로 20만 내지 30만의 사람이 글쎄요 죽음에 휩쓸려 가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 사람 성격이 어떻습니까? 가장 치밀하고 가장 단단하고 때론 빈틈없고 그렇게 애태웠던 일본의 사람들이 후쿠시마에서 어떤 원전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는 것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원전이 물에 잠기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한 문제의 짤막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아와 더불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온 지구에 임한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제한된 조그만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시간까지 등록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간침을 못 두고 주님의 보좌 앞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그러세요. 등록하신 분이 2,616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만큼 더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616명이 지금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매달린 마음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평안하다면 그냥 평안하게 배에서 자고 배에서 노래 부르고 저 로마를 생각하고 또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고 그리고 가면 그만이죠. 그 엄청난 부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열날 죄송합니다만은 이 유라굴라 열날을 생각하고 제가 14일을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하다보니 유라굴라의 열날과 지금 우리가 집회를 기도의 모임을 진행한 것 같은 행편 열날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의 우리 행편을 알아본다면 결코 느슨할 수 있는 결코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지켜주심이 정말 필요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기에 다음날부터는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날이기에 우리가 어떤 무의미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오늘의 상황을 조금만 여러분에게 전하여 저 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씨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미국의 CIA와 미국의 특수부대가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미국 사람인데 그 정보부인 CIA하고 왜 특수부대가 싸움을 했나요? 그때 특수부대가 공격에 들어갔고 CIA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 곳곳을 향하여 인터넷에 서버를 간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가 봅니다. 그러기에 CIA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죠. 근데 특수부대가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특수부대원이 들어갔을 때 다섯 명이 죽었고요. CIA 요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물론 부상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왜 이렇게 싸워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나? 연습도 아니고. 근데 특수군들이 그 서버를 장악해서 그 내용들을 뺏어왔다는 것까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건너오면서 오늘의 미국의 상황을 볼 때는 그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어떤 참으로 분기점을 화산으로 치면 폭발하는 그런 것 같은 점이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의 미국의 상황을 안다면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며칠 전 플로리다 주의 어떤 지역이겠죠. 미국 전역에 있는 큰 오토바이, 그걸 바이크라죠. 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모인 숫자가 30만에서 4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으면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강한 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바르게 써야 된다고 울부짖듯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30만 내지 40만. 그것이 그들만의 것일까요? 오늘 상황을 본다면 잠들었던 미국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면서 온통 마음을 참으로 붙들어 세워가는 미국, 진정한 참된 미국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분출해 주는 하나의 분화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십시다. 중국 앞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대만이 중국이 그렇게 잡아먹고자 해도 오늘까지 자유와 자기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미국이 바탕이 되어주고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유럽의 저 공산주의 국가들을 향하여 버티고 있는 군사협력체가 나토란 군사협력체가 있습니다. 이 나토, 여러분, 유럽의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사협력체, 여기에 중심된 근거가 누구나요? 미국입니다. 그건 어느 핑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 아니고 영국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삶이 지켜지는 근거라고 생각하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일본이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을 견해차로 차이 있겠지만 일본이 중국을 잡아먹고 러시아와 싸움을 하고 동남아를 다 휘저어버릴 그때에 일본의 군사는 한 8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자위대 놓은 우리나라 군사력보다도 훨씬 약한 줄 압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란 그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서주는 남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잡아먹는 것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는 그런 진정한 우방국 같은 자세를 취한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제대하신 수백 명의 장군들의 모임에 있어서는 미군 없이는 아니 된다. 미국이 우리의 협력체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 너무 뚜렷한 사실인 줄 압니다. 김일성 씨도 글쎄요, 김정일 씨도, 김정은 씨도 다 한국과 미국과의 참으로 분리된 상황만 온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는 나름대로의 자유적인 자기의 삶을 연약하면서도 지켜보고 싶은 나라들에게 뒷받침이 되어준 훌륭한 역할을 한 나라 틀림없습니다. 어느 역사가 나온 미국을 가르쳐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뿌리가 청교도지 않습니까? 진정한 미국의 뿌리는 청교도입니다. 1776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되어 온 것 한 245년, 우리나라 조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시조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여러분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뚝 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지배한다거나 점령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뒷바탕이 되어준 그 아름다운 나라. 근데 그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괜찮은 나라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어진 현실을 참시나마 설명한 것뿐입니다. 미셸 오바마 씨라면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글쎄요 오래지 않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겠죠. 트럼프 씨는 미국에서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할 그때에 저는 생각할 때 그럴만한 이유, 그럴만한 까닭, 이런 합당한 논리적인 예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행편들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한 것도 없는데 나라의 대통령으로 수고하신 분을 추방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의 나라로 하는 아주 일간지가 위헌상이라 해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 분들을 상주는 것에 관해서 참고 중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아무 피가 없는 먼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들추는 것 볼 때에 참 저건 이상하다. 아니 우리나라 위하여서 애쓰신 분들에게 상 주신다면 그냥 상 주시면 그만인데 저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왜 이끌어올까? 지금 생각하다 보면 연관된 내용들에 관해서 더듬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 사도행전 27장은 지중해입니다. 요나가 평양 만난 것은 조그만 그 바다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풍랑은 갈릴리 바다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딪히고 있는 이 파도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건 결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파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나아가서 살려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못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도 그들은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바다 가운데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파도가 온 여러분 문제를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내 집, 내 근무지,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가 지금 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세상이 엄청난 문제로 부각되어 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파도를 생각해요? 누가 파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파도가 밀려올 때는 내가 담배가 파손할 것 같으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뒷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곧 오리라 하지 않냐? 근데 그 서쪽에서 바람 부는 것하고 소나기 오는 것하고 그건 며칠 후가 여러 날 후입니까? 아니면 금방입니까? 금방입니다. 너희들이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본다면 더우리라 하지 않나? 더운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 생각대로 그러하다. 서풍이 불어오면 그건 틀림없이 소나기가 온다. 사실 소나기 오는 거다. 그 남풍이 오면 더위가 온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 더위가 온다. 근데 너희들이 천지에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통제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를 왜 알지 못하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을 줄 알았나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바다 될 줄 알았나요? 전혀 모르고 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시대,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각자는 자기 시대를 살다가 자기 시대를 끝나고 갈 겁니다. 그러면 내 시대에 내가 겪는 얼음이 있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날 총마주를 그때에 그는 자기만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기만이, 곁에 있는 자기만과도 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평강에 주가 되신 주님께 무릎 꿇고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날이 죽음의 날 되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 줄 압니다. 링컨이 괴로워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 문제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참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 있겠죠. 그럼 우리로 볼 때는 오늘 내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만큼 내가 세상에 주저앉지 말고 내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만큼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잠겨있지 않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아가서 일할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은혜 속에 신실하게, 은혜 속에 지혜롭게, 은혜 속에 꼭 필요한 섬김을 하는 이런 저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래서 주님을 내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슴 속에 불붙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시대를 안다는 겁니다. 나의 시대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점쟁이 같은 사람의 말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나의 시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우리가 옳은 것을 판단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무뎌지고, 또 옳은 줄 알면서도 내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옳은 길 아님에도 알고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시대를 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참마음으로 내 하나님 보시기에 참마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내 주님으로 참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 껴있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살고 오늘도 그 주님을 세상은 몰라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 도적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시대는 우리가 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누가 이 땅을 먼저 떠날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시편 31편 말씀처럼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는 나의 시대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이건 너무 조중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살펴본다면 오늘도 잔잔한 바다고 괜찮은 바다고 살만한 환경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지금입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필요하다. 미국도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국경지대를 향한 6개 주 그 주지사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외부적으로는 흉내를 낼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큰 쓰나미는 후쿠시마까지 오고 일본은 우리에게 방파제 역할을 했단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더 강하게 임해온다면 어느 나라인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도, 누구도 감당 못하는 엄청난 파도, 선장도 감당 못하는 엄청난 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부딪히는 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섭리란 말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파도가 그렇게 거세도 사도행전 27장에 옛날이 다 돼갈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그의 사자를 그 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그 배에 탄 승객들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섬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엄청난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사도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가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배만 아니라 화물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험이 온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믿지 사도 말씀의 말을 믿을 리 없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죽었다 생각할 그때에 사도바시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지쳐 죽어가면서도 당신 말이 옳소라고 생각했을 줄 압니다. 모르지요. 조금 위에 올 미라굴라 강풍을 그들이 알 리가 있나요? 근데 이 속에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는 요나의 지중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난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엄청난 풍랑이 있었던 것은 그다음부터 제 아들이 이 세상을 주님 뜻 가운데서 지나갈 때 엄청난 얼음이 와도 부자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 갖도록 훈련시킨 섭리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값진 것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일하게 항의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마음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풍랑 때문에 이 276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너무 짙은 어두움과 혼란과 어지러움 때문에 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리하시는 저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만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달과 별빛만 주시는 것 아니라 흉흉한 파도도 섭리하신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본다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날 동안 죽는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자를 바라보는 견고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보좌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보좌를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는 마음 때문에 멀미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할지라도 마음이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만이 겪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도행전 27장의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넘긴다면 넘기는 말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죽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전부 다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넘어지고 만날 어둠 속에 탄식하고 만날 하나님 불쌍히라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에 관한 좋은 증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된 주님께 속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증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좌를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우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 수 있다는 증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주님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1장도 2장도 3장도 6장도 그러합니다.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는 참된 증거를 듣고 싶어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님 되시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 참된 증인이 없다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헤아려보세요. 뭐가 의미가 있나요? 이 참된 증인이 있다면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생생한 주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증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사람다운 구실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전도했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면 끌어가는 겁니다. 노아 때문에 가족이 전부 다 산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의롭게 살고 경건되게 살고 그루바게 살고 살아계신 주님 분명히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증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라앉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 증인인 겁니다. 증인.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증인된 삶을 위해 쓴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벨릭스 각하를 만났을 때에 그 자기를 해방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된 그에게 도움되는 참된 증인된 것 말씀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증인된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목숨을 건져볼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의 권세 속에 있지 않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은 증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증인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딴 것 아닙니다. 더 돈 많이 벌으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된 생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 되셔서 오늘도 보좌의 주님이 나의 조그만 삶도 통치해 주신다. 저 사르밧의 입만 돌봐주신 줄 아나? 나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다. 이런 살아있는 증인들하고요. 네 번째로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비에 가득 실었습니다. 배가 무거울 만큼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얼음을 당하다 보니 그 다 버리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만, 사람이 위기를 만난다면 목숨만 살려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목숨. 저는 이곳에서 생명이란 말보다도 목숨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목숨.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은 읽고 읽어도 이상했습니다. 몸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아니,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 그 다음,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근데 그때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아니, 몸이 중하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음식이 없으면 죽는데요? 그 다음, 아니, 목숨이 중해도 먹지 못하면 죽는걸요? 그 다음, 내 몸이 멀쩡해도 입지 못한다면 이거 참 살아갈 수 없는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귀중하고, 입는 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을 오늘도 살게 하셨다면 이 목숨을 1년 동안 연장해 주셨다면 한 달 동안 연장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목숨을 주관하신다. 아니 누가 보면 12장 말씀에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 끝나는 겁니다. 부자가 오랫동안 가진 것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겠다.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주셨단 말은 먹을 것 주신다는 겁니다. 몸을 지켜주시는 것은 의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 없고 걷어놓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쓴다. 근데 사람 안 기르겠냐? 근데 그 목숨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안 매이면 하나님 돌아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지고 돌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는 배도 다 부서지게 했어요. 다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되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깊은 교훈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목숨만 건져서 섬으로 나간 겁니다. 헤엄쳐서 널판지에 기대면서 목숨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내 목숨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아무리 목말라 죽는 것 아니다. 내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출애굽기 16장 배고파 죽는 것 아니다. 하나님 살게 하신다면 산다. 출애굽기 17장 아무리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게 한다면 산다. 오늘도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는 내 하나님, 내 주님께 매달려야지 이런 거 창고에 들려놓고 의복을 많이 가져놓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276명 산 것은 276명 산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어렵지만 우리 목숨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우리가 되므로 목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건강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 서란 것을 사도행전 27장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첫날이니까 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집어 말씀한다면 저는 다섯 번째 당신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은 파도,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 이것을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목숨 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 목숨 살려주면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몸을 주시면 의복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당신 이 말 할 겁니다. 왜냐하면 276명의 그 바다 가운데서 흉흉한 것 같아서 누가 깊은 관심 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76명입니다. 다 주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 네 개인의 주님과 하나님 되어주시고자 하신다. 오늘 첫날 우리 이걸 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것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파도 커 보입니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증인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끝나지 않아요. 수정되지 않아요. 강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내 목숨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면 내 목숨이 보존된다면 하나님 먹을 것 지켜주시고 입을 것 보살펴 주신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개인을 276명이란 이 개인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이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시간을 많이 뺏겠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짧게 제가 할 수 있으면 말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실 때 좀 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을 앙망하면서 내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이 가까이 나의 주님으로 임하여오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10분, 20분 돼도 우리 오늘은 피곤하고 우리 오늘은 슬픈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씻어주세요. 그때 기도할 힘이 오리란 내 조국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저 얼음 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온다면 아무런 한국의 백성들, 내일이 없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애들이 무슨 내일인가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감담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쓰시는 국군 창병들도 여러분이 아는 가족과 친척들 위해서도 기도 없이는 뭐가 되나요? 조용한 기도 속에 하늘의 은총을 잡아당겨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시 40분부터서는 또 잠시 말씀이 이어져 갈 겁니다. 주님 모신 정말 뜻 있는 짧은 기도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삶을 전부 다 그러다고 말하기는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의 삶이 자기를 추구한 삶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임의로 주장하고자 한다라고 하시었습니다. 드물게 때론 백성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마음 쓰고자 하는 왕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목자로 오실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왕이 있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일을 감당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는 스스로 주장하시고자 하신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여 내 목자로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은 그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분을 내 진정한 양의 목자에게 매이듯 내 목자로,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나를 전적 의탁한 가운데서 그분 의지하며 그분 따른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압니다. 시편 23편 다음 편인 24편은 주님이 나의 개인의 왕이 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없다란 이런 내용보다는 이 세상에 살되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 이는 손이 더럽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야 주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각자에게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내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뿐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린 요나단이 어떻게 삶을 꾸려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가 사울왕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요나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람이 생각 못할 만한 그 어려운 여건을 자기 병기 든 자와 더불어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분명하게 붙든 삶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 있고 싸우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여건을 향해서도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준 요나단의 발걸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서는 이런 걸음 못 걷습니다. 내 주님, 어찌할 때에 성시에 기록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올라간다 하라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 힘이 아닙니다. 붙드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은 자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선 마음, 다윗의 승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원래 태생이 육신이 이런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주님께 설 때에 오늘의 이러한 여건 속에서 침울하지 아니하고 자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머쓱해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었습니다. 오늘 자기 때문에 머쓱해하고 침울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아름다운 것 아니죠? 주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영혼이 전혀 자유롭지 못할 그때에 요나단은 주님께 붙잡힌 그 사랑을 쫓아 참으로 밝고 기쁨 있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행복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은 자기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자도 아니었거니와 부친에게 속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여건이지만 참으로 울며 은약을 맺고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자기 삶이 끝나고 난 이후 후손에게까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건 자기 때문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그의 진정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는 평생에도 못 사는 삶이지만 오늘의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붙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비록 눈물이 젖어 있는 요나단과 다윗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우리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숲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숲불 속에서 오늘 삶을 꾸리기가 어려운 다윗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참으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자기는 왕의 돕는 이로서 서고 싶음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사울왕 아버지의 말을 쫓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끼니 걱정한 참으로 정처 없는 어려움 당한 다윗을 장차 왕이 될 이로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다윗을 진정한 왕이 될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주목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져보는 안목이 이렇게 값진 안목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더 꼽씹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의 요나단의 죽음을 대단히 슬퍼합니다. 다윗도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큰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맨 마지막 장 24장에는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기쁨되었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과 같음을, 그것도 심판받을 이방인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서 24장과 같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가깝지 않은 자기의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다윗일 때에 다윗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다면 요나단인 이곳에서 축복도 아니오 빛도 아니오 위로도 아니오 슬픔을 자아내는 죽음으로 요나단이 끝을 맺는 모습은, 이건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지 말고 내 주님께 속한 철저한 걸음으로 간다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속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철저한 마음만 있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슬퍼하게 만든 이 죽음을 요시야 왕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를 참으로 슬프게 했던 것 같은 온 백성이 슬퍼했던 그런 죽음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이곳에서 착실한 길을 걸어봐도 끝까지 오늘도 새롭게 내 주님께 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목자로 서주실 주님을 타협함이 없이, 육신의 끌림이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무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나약한 옛사람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옷으로 옷 입고 보좌의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착실히 걸어가므로 끝까지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생생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로 서갈 수 있기를 구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 또 편히 쉬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쉬시면 다음날 근무하기가 힘들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만나요. 감사합니다.